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35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10월 셋째 주 이날을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는 물론 시작된 유래가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절기에 따라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의 절기들을 중요하게 여기셨죠.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간 했습니다. 그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명령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왜 보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하라. 내 백성을 보내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이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절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구원에 관계된 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가리켜서 구속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구속사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서 끝까지 가야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이 찬양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엮어서 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중간중간에 빵빵이 있는데요. 이 가사를 잘 보시면은 구원 열차는 이 구속사라고 하는 레일을 타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 열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리면 안 됩니다. 중간에 내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울 왕도 중간에 하차를 했고 대마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이 구원 열차에서 어느 한 역에서 내려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 손으로도 직접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도 중간에 역에서 그만 하차를 해버렸죠. 중간중간에 내리고 싶은 여기 있어도 유혹을 받는 여기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구원 열차를 타고 가면은 종착역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열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그 레일, 그걸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열차에, 구원 열차에 끝까지 타고 있지 않으면은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구속사의 출발역과 중간중간에 있는 역과 종착역을 미리 보여준 것이 바로 구약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구속사역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말인데 구약의 절기는 그림자이고 실체는 바로 그 구약의 그림자,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이 실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7대 절기가 있죠. 7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죠. 초실절. 그래서 유월절은 7월 14일입니다. 무교절은 7월 15일이고요. 그리고 초실절은 7월 16일입니다. 유대력으로 그렇게 됩니다. 7월 16일 초실절은 바로 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7주를 세워서 칠칠절,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그때가 바로 또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맥추절이죠. 저때 성령이 강림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이 칠칠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로 오면은, 유대력으로 7월에,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7월 15일에 속죄일이 있죠. 속죄일의 다른 말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또는 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 초막절, 장막절과 수장절, 오늘 말씀에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아, 저게 7월 15일입니다. 마지막 초막절은요, 유대력으로. 이렇게 7개 절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칠절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죠. 어떤 겁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죠. 설주는 양쪽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요. 임방은 문의 그 위쪽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발랐는데 그 피를 바르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걸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넘어가서 우리 집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 수가 있었죠. 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그림자였던 유월절을 실체로 바꾸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언제 못이 박혔냐면은 기가 막히게도 딱 그 해에 14일, 유월절에 십자가 달리셨죠. 유월절에 그 그림자를 실체가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7월 15일이 되는 것이죠. 이 무교절에는 맛이 없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죠.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다 체하고 내 몸을 괴롭히는 그런 음식을 먹은 것이죠. 누룩 없는 이 발효가 되지 않은 떡은 딱딱합니다. 먹기가 쉽지가 않죠. 쓴 나물은 써서 먹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쓴 나물은 괴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괴로운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 이후에 바로 지옥에 내려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죽음 이후에 지옥에 내려가야 할 것을 내가 내려가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내려가셨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언제 살아나셨냐 하면 초실절에 살아나셨습니다. 유월절과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른 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초실절을 기다리셔서 그때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죠.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딱 맞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 다음 날부터 세워서 7주를 계산을 합니다. 일주일은 7일이고 7주, 그러니까 7 곱하기 7, 77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77절, 오순절, 그때 무엇을 하냐면은 곡식을 다 거두어 들려서 가루로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그 첫 번째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에 또는 칠칠절에 또는 오순절에 교회사에 구원사에 엄청난 사건 하나가 생겼죠.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래서 봄에 맥추절, 맥추감사절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아무 날이나 대충 봐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구약의 큰 절기를 따라서 맥추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죠. 이 세 가지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에서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절기가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 세 개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곧 이루어질 구속사역에 대미를 장식할 가장 큰 행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세 절기도 딱 붙어 있습니다. 먼저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절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두 계절에 놀랍게도 나팔절과 속죄일과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개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면은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붑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라고 했죠. 우리가 간혹 부르고 있는 찬송 속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찬송 아십니까? 그 찬송에 보면은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죠.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큰 나팔을 울려 퍼질 때에 그때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듣는 것은 아니고요.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랬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만 이 나팔을 부는 중에 하나님께서 호명을 하실 겁니다. 그럼 순식간에 이 땅 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과 이 속죄일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속죄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속하는 것이죠.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단연코 안식은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 초조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숨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죄가 있으면 참된 안식은 없는 겁니다. 죄를 깨끗하게 속하면은, 그래서 그 시커먼 것이 다 없어지면은, 그래서야 참 안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일을 가리켜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속죄일을 가리켜서, 아까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안식일 중에 안식일, 또는 쉴 안식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도요, 안식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고, 또 쉴 안식일, 쉬는 것도 안식이고 안식도 안식이고 쉬는 것이죠. 그러니 이 표현 자체가 안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 중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불려진 다음에 있을 이 속죄일의 특징이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 참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안식을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는 뭐 사고를 당했거나 이전에 순교를 했거나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거나 짐승의 밥이 되었거나 어쨌든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육신은 사라져버립니다. 흙이 되든지 동물의 뼈와 살이 되어도 결국 흙이 되겠죠. 어쨌든 이 지구상에서는 사라져버립니다. 남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 육신 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도 어디든지 가볼 수도 있고 입을 다물어도 말을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알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존재가 있죠.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영혼은 죽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면은 이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온전한 안식이라 그러지 않고 절반의 안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반 구원을 받았고 절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만 안식을,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몸은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썩어서 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온전한 몸은, 우리의 이 몸은 언제 온전한 안식 속에 들어가고 언제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부활 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만 천국에 가 있죠.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을 그들은 부러워하고 기다리고 있죠. 온전한 몸에 그 구원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보면서 천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다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 그 부활체가 되는 겁니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날이 예수님 재림을 하셔서 나팔을 부시고 속죄일, 우리의 이 육신까지도 온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날, 그날이 바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그날이죠. 그러니까 부활체가 온전한 우리의 영육간의 구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한 안식의 모습이 우리의 부활체죠. 그래서 아직까지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조차도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팔절에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데리고 이 땅으로 재림을 하실 겁니다. 그때 이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인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 땅 위에 무덤이 갈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 불렀던 그 이름, 호명된 이름, 그가 묻혀있는 무덤이 갈라지면서 썩어있던 육신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이 되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천국에서 온 그 영혼들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 육신의 부활을 가리켜서 속죄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켜야 할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이죠. 이 초막과 장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그들이 텐트를 만들어서 일종의 집을 만드는 것이죠. 텐트를 만들어서, 이 텐트는 집인데 이 집은 바로 천국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 이 수장절이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된 이 부활체가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장절 그러면 열매를 거두는 것을 수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앞에 보는 이 과일과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어, 가을 되면은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도 때가 되면은, 영적인 추수 계절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 열매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수장절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같이 붙어 있어서 이 절기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하실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사역의 열매는 이 절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 사역의 열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유월절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 지옥에 내려갔다가, 무교절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하여 초실절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맥추절, 오순절, 칠질절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에 이 성령 충만을 교회에 부어주신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어주신 거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 천사장에 나팔이 울릴 때에, 나팔절입니다. 이 땅에서 무덤이 열리고 흙이 되었던 육신이 부활하여 속죄를 말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사역의 열매의 최종적인 과정과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수장절에 천국에서는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이 그 속에 이제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1년간 농사 지은 열매를 거두면서 이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이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열매,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행하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열매라고 그럽니다. 그 열매들을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다 나팔을 불어서 거두어드리는 것을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수장절도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기쁨과 가장 좋은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이 과일, 이 열매들 이면에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영혼들, 제가 최근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장절의 기쁨에 동참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자녀, 친구, 부모,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님께로 열매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든다고 그랬죠. 정말로 큰 기쁨, 가장 큰 기쁨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추수할 때를 보고 계십니다. 그 추수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 사역에 열매를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데리고는 축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진짜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열매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수장절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